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향한 많은 표현들, 나를 향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땅의 것을 구해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까? 대답해 보시죠. 땅의 것을 구해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완전히 바뀐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나버릴 것을 구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만 골라가며 살다가 결국 생명이 아닌 것,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표현하기를, 자,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것을 쫓게 되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 죽는다. 앞에 땅의 것을 구하느냐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여러분에게 리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의 것을 쫓을 때에만, 영에 속한 것을 쫓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입술에 좋고, 만지기에 좋고, 몸에 와 닿는 말초적인 부분, 본능적인 부분,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의 전체이냐, 그것이 삶의 방법의 전체이냐, 우리는 세뇌되고 습관이 되어서, 세포 깊숙이 습관이 되어서,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중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본질적인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하는 법의 주 기도문에 첫 번째 문구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곧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부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심지어 자란대요.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만 만납니다. 근데 사람만 만나면 좋은데 그 사람을 통하여 죄도 만나고 욕심도 만나고 원망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병도 얻습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법을 믿고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라는 그 잘 되는 신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만물의 주 여호와 되시고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들어서 우리를 위해 투자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가장 강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약해지시기도 가장 높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실 줄도 아는 그분, 그분을 놓고 우리가 어찌 그 무엇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 속하여 사람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뜨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하며 시와 찬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하는 하루 또한 일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불러보세요. 하나님, 네, 눈 떴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저 같은 존재도 기도해도 되나요? 저 같은 존재도 부르면 응답하시나요? 민망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불러봅니다.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살다가 기계 문명에, 과학 문명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살다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처럼 아주 앙숙관계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러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1807년도에 독일이 프랑스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독일을 10시간에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독일 땅이 상당히 컸거든요. 인구도 많았거든요. 힘도 셌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인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인들 평균 키는요, 남성들 평균 키는 한국 남성들 평균 키보다 안 큽니다. 프랑스인들이 안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일인들 평균 키는요, 미국인들 평균 키보다 큽니다. 여인들 평균 키가 거의 저만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 아주머니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분, 이런 식으로 통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폴레옹, 1m60도 안 되는 사람이 장군이 돼서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들어가고 이거 우리 뭐냐 도대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들이 불만하며 원망하지만 않고 자기들을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너무 교만했고 너무 기계문명적이고 어떤 보이는 것에만 중심을 맞춰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반성이 일면서 저들이 도덕제 무장운동을 벌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얘기를 다 줄여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여서 자기 나라보다 약해 보였던 프랑스에게 하루아침에 먹혔던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잘되게 해줄 수 있는가, 이제 한번 반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때부터 남에게 배려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다른 어떤 프랑스를 증오하게 만든다든지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한다든지 이런 전법이나 병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어떤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망하였으니 이제는 이타적인 남을 위한 또 도덕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저들이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가는 여러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르쳤냐면 독일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왔다 안 왔다 그런 데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우산을 들고 갔는데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갔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그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들고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우산을 들고 다니면 불편할 때가 많아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옆구리에 끼고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걷는다든지 이러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옆으로 돌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찌를 수 있을까요? 제가요? 찌를 수 있죠. 절대 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마라. 들고 다녀라. 자, 이것이 독일의 국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독일 국민을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이 베트공에게 왜 먹혔습니까? 미국이 준 무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머니 돈 생각해갖고 어떻게 해요? 베트공에다 팔아넘겼어요. 입마이 포켓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아이 때부터 우리 교회가 교육을 투자해야 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독일 국민이고 저들이 왜 독일 국민이고 독일 국민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러 1870년경에 독일과 프랑스가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엔 독일이 삽시간에 치고 들어가서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는 그런 역전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군비를 강화하고 병법과 전술을 국민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아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사람이 좋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면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도와주고 싶을까요? 귀찮을까요? 도와주고 싶지요. 그러나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꼬시 아주 꼬수울까요? 아니면 도와주고 싶을까요? 응?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거 잘됐다 이게 인간의 심법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전한 체계를 갖고 있는 민족들일지라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다보면 합치질 않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을 그냥 그전에는 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 입는다 상처 입지 않는다 상처 입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지역사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와 민족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를 말하게 하시면 사랑의 말을 할까요? 아니면 미움의 말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사랑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수일지라도 꽁꽁 뭉쳐서 어떤 일이든 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만 참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나를 이기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내 지혜나 세상의 지혜나 내 욕심이나 본능이나 감정에 의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 보게 하신 성경 말씀, 듣게 하신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혀 인간적이지 않고 전혀 세상적이지 않고 전혀 육체적이지 않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지혜와 사랑으로 배려로 친절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지혜로 뭐라고 돼 있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급해서 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내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권면하는 것을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 뻥 뚫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고치면 돼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땅의 것을 구하던 것에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고 나의 것을 구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구할 때에 우리 모두가 결국엔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을 입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그 부엌에다가 덫을 놨습니다. 그 집에 쥐가 들끓어서 쥐를 좀 잡으려고 덫을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어미지하고 아기지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동화냐?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미지가 아이의 틈을 탁탁 두들기면서 예, 저거는 저 아주머니가 우리를 잡으려고 저 덫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저 덫에 놓여진 치즈를 절대로 보아서도 만져서도 먹어서도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랬더니 아기지가 알았어요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이, 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그래서 멀리서 치즈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노란 것이 그냥 얼마나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조금 가까이 갔어요. 근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엄마가 냄새도 맡지 말라고 그러는데 에이, 냄새 맡는 것쯤에 어떻겠어 하고 냄새를 벌렁벌렁벌렁 맡았습니다. 자, 냄새를 맡으니까 침이 꼬르르르 돌면서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응?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살 다가가지고는 살짝 치즈를 쪄서 혀에다 이렇게 묻혀봤습니다. 사르르르 놓는 것이 세상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잡아서 잽싸게 꺼내면 덮보다도 빨리 내가 이걸 잽싸게 꺼내면 이 치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치즈를 덥석 잡아서 딱 꺼내려고 하는데 목이 톡 걸려버렸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고 땅의 것을 쫓으면 그렇게 자기가 자기 향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왕이 이제 전쟁에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만 나가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봄이 되어서 전쟁을 할 만한 때가 되어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궁정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하불사 그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웬 여인이 허연산을 드러내고 옥상에 올라와서 물을 쫙쫙 부으면서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왜 대답을 크게 못합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돌려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됩니까? 돌려야 됩니다. 고종 목사님 고맙습니다. 역시 부부간의 금식이 좋은 분들은 틀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보는 건 좀 어떻겠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보는 건 어떻겠어. 털서의 리버사이드에 쭉 가다 보면은 큰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주차장도 엄청 크고 건물도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저는 꼴대기 싫어서 그걸 잘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옆에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 체로키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땡기는 데래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땡땡땡땡땡땡땡 소리도 안 돼요. 뭐 그럼 1달러 넣으면 뭐 1000달러가 나온대나? 그래갖고 혹시 나도 그러면 침을 그러다 결국은 가. 그리고 평생 써보지 못한 돈을 거기서 다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와요. 뭐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에 5,0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아이만 5,000명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 동포, 북한 동포들이 90년대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루에 일불이 있으면 그들은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하와가 자꾸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니 결국은 따먹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이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을 보고 보는 건 어떻겠어? 그 다음에 어떤 욕심이 들었죠? 보니까 어떻게? 갖고 싶어.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 어떻겠어? 참 말도 아주 고약해요. 하룻밤 어떻겠어? 취했어요. 아이고 벌써 임신이 됐네? 이 왕이 이거 체면이 말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자게 막 서로를 이렇게 한 방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하 우리아가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인데 내가 아내를 이렇게 취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자겠습니다 하고는 구명에 가서 자는 게 집에는 안 들어가고 다윗은 그냥 어떻게든 합방을 시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고립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죽였어요! 다윗이 그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궁전 옥상에서 그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어요. 결국은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것을 쫓고 세상의 땅의 것을 쫓다면 당장은 좋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결과가 곧 멸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거룩의 능력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부터 임하는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여 곧 죄 없이 깨끗한 일절 영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덕지 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봐도 괜찮겠지. 냄새 맡아도 괜찮겠지. 손을 조금 대도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하면 되겠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계속 땅에 묶어놓고 육적인 것을 묶어놓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쓴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풍성히 넘쳐서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마음에는 감사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의 힘을 입어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핑계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